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을 기반으로 한 말씀인데요. 사실 뭐 종말, 천년왕국 이런 단어들은 듣기만 해도 왠지 좀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아마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본문 중 하나일 거예요. 해석이 워낙 다양해서 자칫 잘못하면 신앙 논쟁의 미로에 그냥 갇혀버리기 쉽상이죠.
바로 그점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뭘 해야 할지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한 신앙 논쟁, 그 족보를 막 따지기보다는요, 이 설교 말씀이 그 논쟁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이 고대 묵시록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삶에 어떤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설교 말씀의 시작부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통 이런 주제를 다룰 때는 내 해석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기 마련인데, 이 설교는 오히려 이 본문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같은 엄청난 논쟁을 낳은 곳입니다, 라고 딱 인정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솔직한 접근법이라고 느꼈어요.
그게 이 설교의 핵심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장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 디테일에 대한 논쟁이 뭐 수세기 동안 계속됐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정작 더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마치 설교자가 자, 여러분, 이 길은 매우 복잡하고 샛길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바로 저쪽입니다. 하고 딱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아요.
그 목적지가 바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 그 자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설교에서 성경에 재림이 318번이나 언급된다는 점을 강조하던데요. 이 숫자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많이 나온다 이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건 재림신앙이 일부 신학자들이나 뭐 종말론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의 주제가 아니라는 일종의 선언 같은 겁니다.
아, 모두의 이야기다.
네. 기독교 신앙의 설계도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기둥이라는 의미죠. 만약에 건물 기둥 하나가 빠지면 전체 구조가 흔들리는 것처럼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기독교의 다른 많은 가르침들이 그 의미와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라는 방식의 문제보다 반드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확실성에 집중하자. 이게 설교의 첫 번째 제안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논쟁의 안개를 싹 걷어내고 가장 중요한 사실, 그는 돌아온다, 내 명제에 집중하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미래의 약속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수 있을까요? 자칫하면 어차피 다 끝날 세상인데 하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내일 죽는다면 당신의 오늘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요. 이게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가장 선명하게 직시하게 만드는 질문이거든요.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삶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극명하게 갈리게 시작한다는 거죠.
아, 마치 마감일이 딱 정해졌을 때 일의 효율이 극도로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심리일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미루고 가장 핵심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처럼요.
네,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재정렬되는 거죠. 이 설교에서 인용한 C.S. 루이스의 말이 그 핵심을 딱 꿰뚫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와.
이 말이 이 세상에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경험, 뭐 기쁨, 슬픔, 성공, 실패,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더큰 관점을 제공한다는 거죠. 영혼이라는 거대한 캔버스를 배경에 딱 두면 현재라는 작은 점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삶이 단순해지고 용감해지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삶이 정돈된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현재의 혼란을 정리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설교 말씀이 묘사하는 더 구체적인 장면으로 들어가 보죠.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당하는 아주 극적인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지만 이미 권세는 꺾였다고 말해요. 활동은 하는데 꺾였다니. 이건 좀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영적 현실의 긴장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
주도권이요?
네, 설교 말씀은 사탄의 활동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유혹하고 속이고 고통을 주죠. 하지만 그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더 큰 통제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겁니다.
아,
뭐 설교의 비유는 아니지만 마치 주인이 목줄을 꽉 쥔 사나운 개와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개가 아무리 짖고 달려들어도 주인이 쥔 목줄의 길이 그 이상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위협적이긴 하지만 그 위협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다, 이런 의미네요.
바로 그거죠. 사탄이 우리 삶의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는 신자의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다는 선언이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는 영적 싸움이 아무리 치열하게 느껴져도 사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고 지금은 뭐랄까 일종의 소탕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관점이죠.
전쟁은 끝났다는 선언이 주는 안정감이 있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다. 하지만 당장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꺾인 권세라는 말이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 설교는 어떻게 답을 주나요?
그 질문이 바로 다음 주제, 즉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약속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엄청난 영광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답을 제시하거든요.
아, 누구에게?
네. 설교 말씀은 보좌에 앉은 자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합니다. 첫째는 순교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고요. 둘째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온갖 사회적, 문화적 압박과 불이익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도출되는 원리가 아주 중요해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원리입니다.
아, 고난과 왕노릇.
네. 현재의 고난이 그냥 참고 견뎌야 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미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이자 훈련 과정이라는 관점입니다.
훈련 과정이요?
네.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현실의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지 않을 때 이 약속은 그 고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의 이 눈물과 싸움이 장차 받을 영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위로자, 소망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 그 자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왕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은 와, 고통의 무게를 다르게 느끼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설교는 이런 신앙적인 약속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려 했던 유토피아의 역사와 아주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네.
공산주의, 진화론적 낙관주의, 자본주의 같은 인간의 위대한 프로젝트들이 왜 모두 실패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단호하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모두 실패했다고 단언하는 지점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를 느꼈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너무 평가절하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고요.
설교의 관점은 인간의 노력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그 한계를 지적하는 겁니다.
아, 한계.
예를 들어 공산주의는 평등한 사회라는 이상을 내세웠지만 인간의 권력욕과 이기심을 간과해서 끔찍한 독재를 낳았죠.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 거라는 진화론적 낙관주의는 두 번의 끔찍한 세계대전 앞에서 힘을 잃었고요.
그렇죠. 또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줄 거라 믿었던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전례 없는 풍요 속에서도 깊어지는 불평등과 정신적 공허함이라는 그림자를 만들었잖아요.
결국 시스템을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간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군요. 설교는 그 근본 원인을 죄라는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인간 내면의 이기심과 탐욕,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진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모든 유토피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실패가 명백해진 바로 그 지점에서 유일한 대안이자 참된 소망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죠.
아, 인간의 이야기가 끝나는 곳에서?
네. 비로소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마침내 그 어떤 인간의 이상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거라는 믿음이 설교의 결론을 향해 갑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 재림의 확실성, 현재를 사는 힘, 사탄의 한계, 고난과 연결, 그리고 인간 유토피아의 실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설교 말씀은 마지막에 준비된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전체 메시지를 딱 집약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종말 신앙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설교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가지 극단이라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는 세속주의의 극단입니다. 오직 현재의 삶에만 매몰되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거죠. 눈앞에 성공, 쾌락, 안정만을 줬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음을 깨닫게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반면에 가른 극단은 광신주의적인 태도예요. 미래에 올 세상만 바라보다가 현재의 삶과 책임을 소홀히 하는 거죠. 어차피 세상은 곧 끝날 텐데 하면서 가정도, 직장도, 사회적 책임도 다 내팽개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균형의 핵심이군요. 영원을 바라보기에 오늘을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고 동시에 오늘의 발을 딛고 있기에 영원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준비된 삶이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가장 좋은 예시가 될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
그는 미래에 받을 면류관을 확신했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거죠.
아.
종말 신앙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과업을 회피하게 만드는 마취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충실히 달려가게 하는 강력한 부스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정리가 되네요. 결국 이 설교 말씀이 전하는 종말 신앙은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오늘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내는 힘, 그 자체라는 것.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기도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갈망의 외침인데 이게 단순히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겠다는 능동적인 다짐이라는 점이 아주 인상 깊게 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도는 모든 싸움과 눈물이 그칠 영광의 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동시에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겠다는 결단이 담긴 어쩌면 가장 전투적인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교 말씀은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과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단순히 끝나기만을 바라는 고통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날을 빚어가는 훈련 과정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오늘의 그 고난은 당신에게 어떤 다른 의미로 다가올까요?